함께 주기도문으로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그릇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과 6장 말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부터 16절 말씀과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재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셨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사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랴와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삭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이 뜻은 정하여 왕의 음식과 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치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토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죠.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임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소망가 없게 하려 함이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느니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왕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아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알려면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을 좀 알아야겠죠, 그렇죠? 나 약간 윙하는 소리 들리는데 이거 좀 할 수 있어요? 뭐 꺼야 되는 거 있지 않나? 다니엘이 처한 상황을 좀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그 정책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왕이 환관장에게 말하여서 양족과 귀족 몇 사람 모든 지혜 통제나 학문에 익숙하여 왕위에 설만한 이제 없어졌어 괜찮아 아닌가 그냥 할게 괜찮아 난 뭐 하나만 건드리면 되는 건 줄 알았어 괜찮아 데려오게 하고 갈 때 언어의 학문을 가르쳤다고 표현해요 이게 그 당시에 이 나라의 바벨론의 이주 정책이었죠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오면요 포로를 잡아오면 귀족의 자녀들을 어디를 보낸 거예요? 귀족의 자녀들을요 왕립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렇죠?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주는 곳이라는 건 왕립학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칙령으로 세워졌고요. 궁중에서 쓰는 물건이 여기로 곧장 똑같이 공급되는 곳이에요. 이거 왕립학교를 세웠어요. 왕립학교를 세워서 귀족 자녀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은요 그 왕립학교에 들어가게 해서요 완벽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3년 동안 갈다의 문화와 언어를 가르쳐요. 그러면 3년 뒤에는 어떻게 해요? 왕이 직접 인터뷰를 봐요. 그래서 얘가 똘똘하다 싶으면 면접을 봐서 얘가 괜찮다 싶으면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 가는 길이 열려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탑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총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구급 공무원이 아니에요 지금. 쭉 올라가서 총리까지 갈 수 있는 고위 공무원을 갈 수 있는 길을 딱 열어놨어요. 여러분 이 정책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정책 어떤 역동을 만들까요? 세 분 되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첫 번째 여러분 이 멸망한 나라의 귀족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박탈감이 있죠. 허무함이 있죠. 슬픔이 있죠. 분노가 있죠. 이 박탈감과 허무함과 슬픔과 분노가 뭐의 토양이에요? 이게 독립운동의 토양이죠. 나라 잃은 서름이라는 그것이 나라 잃은 서름이 나라를 되찾고 싶은 욕망의 토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줘요? 이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줘요. 그것도 유다에서 꿈도 꾸지 못했던 차원의 훨씬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과거로 돌아가서 내 나라를 다시 찾고 싶다는 마음으로 갈까요? 아니면 내 자식이 그 왕립학교에서 잘 공부해서 바벨론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갈까요? 후반부로 간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당시에 귀족의 자제들만 교육을 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민족 지도자가 나오려면 안타깝게도 귀족 중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귀족의 자녀에서 제일 똘똘한 애들이에요. 난 귀족의 자녀고 똘똘한 애인데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와서 이등국민 취급받고 내가 인생의 기회가 없어. 그럼 얘네들은 뭘 꿈꿀까요? 나라를 되찾기를 꿈꾸겠죠. 근데 얘네들에게 뭐예요? 오히려 본토 바벨론 사람들이 이거는 역차별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내 삶의 기회를 딱 줘버려요. 그럼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열심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얘들이 뭐가 되겠어요? 얘들이 장차 독립운동가나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될 만한 아이들이 제일 똘똘한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빌론의 고위관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이 이민사회, 이 포로사회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은 똘똘한 애들이 독립운동의 정서를 갖고 포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제일 똘똘한 애들이 이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돼서 포로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완전 달라지겠죠. 이거는요 그 일에 제대로 진출하지 못했던 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을 줘요? 그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나라가 망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이런 제도가 마련되면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아 같이 끌려온 내 친구는 저렇게 호의호식하면 인생의 길이 열려지는데 아 나는 공부를 못하는 바람에 저 왕립학교에 못 들어가고 내가 왕립학교에서 열심히 하지 않는 바람에 이 고위관료가 되는 길이 닫혔구나 라고 생각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돼요? 전환되죠.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죠. 내 무능함, 내가 열심히 하지 못한 때문으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아 이 바벨론의 문제다 이 나라에 저항하고 뭐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도 걔는 왠지 어떻게 보여요? 무능해 보이죠. 왜요? 똘똘한 애들은 거기 다 들어갔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장기적으로 수많은 나라들을 지금 바벨론이 점령해서 제국을 만들었는데 장기적으로 그 모든 나라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코어를 해체하는 작업이에요. 그냥 굉장히 지혜로운 이주 정책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뭐도 있어요. 당근만 있는 게 아니라 채찍도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어린아이 중에 너무 유대 교육을 뿌리 깊게 받아서 아, 난 바벨론에 이렇게 동화되거나 타협할 수 없다라는 마음을 드는 애들은 어떻겠어요? 이미 그 왕립학교의 3년의 과정에서 걸러지겠죠. 그리고 제거되겠죠. 바벨론은 바벨론에 동의한 사람에게는 똑같은 삶의 길을 줬어요. 더 좋은 삶의 길을 줬어요. 근데 바벨론에 동의하지 않는 아이들은 풀음풀에 던지거나 사자굴에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 반골, 이 체제에 저항할 만한 애들을 어릴 때부터 걸러내서 속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바벨론 입장에서는 얘들이 왕립학교에서 지가 성공하려고 열심히 하거나 난 그런 거에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은 배제시켜버리면 되는 거고, 그렇죠? 타협한 친구들은 잘 살게 기회를 주면 되는 거죠. 둘 다 바벨론은 미래에 유익한 길이죠. 바벨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단지 나쁜 의도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바벨론의 이상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뭐예요? 포용 정책입니다. 왜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1.5세대,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른 나라의 1.5세대, 어릴 때 그 나라에 태어났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할 때 우리나라에 이민 온 친구가 나이 들어서 총리가 된다? 아니요, 젊은 나이에 최연소 총리가 된다? 이런 거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처럼 민족주의가 심한 나라는 그거 굉장히 어렵죠. 근데 바벨론은요, 그만큼 자기의 큰 유익을 그들 가운데 나눠줬어요. 그게 제국의 품이 있는 나라예요, 바벨론. 아시리아 같은 나라는 그렇지 못했어요. 자기가 압제하고 핍박하고 힘으로 때려 누르고, 아시리아는 1등 국민, 니네들은 2등 국민, 이렇게 식민 지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는 1세대가 가지 못해서 쉽게 멸망하죠. 하지만 이 바벨론의 정책은 국가가 바뀌어도, 사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벨론에서 메소포타미아로 국가가 바뀌더라도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바벨론이 만드는 체제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하게 제국의 체제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중 앞에 잘 있어. 용기를 내. 와. 여기 옆에도 있다. 이쯤이면 큰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 그쯤 안전될 것 같아. 그렇죠? 이 상황에 딱 던져지면, 이 상황에 딱 던져지면 이 포로로 끌려온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이 대단한 나라 바벨론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 바벨론 앞에서 내 인생의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느껴질까요? 하나는 타협하고 바벨론화 되던가, 아니면 내가 싸우면서 죽던가. 그렇죠?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너무 압도적인 제국 앞에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다큐 같은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 시골 동네에서 그 솔로몬 성전 하나 지어놓고 이게 엄청난 건물이라고 그러고 막 여기에 이 세계를 통치하는 신이 여기 함께 있다고 이렇게 막 믿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이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평생 살다 죽는 거잖아. 근데 누가 나를 묶어서 이렇게 막 끌고 갔어요. 이렇게 끌려가, 내가 포로를 끌려왔구나. 하나님께서 어쩌고저쩌고 끌려왔는데 바벨론 성이요, 여러분 얼마나인지 상상도 못하세요. 이 예루살렘 성이 10배, 100배예요 진짜. 이 성체 규모라고 하는 게, 바벨론 성은요, 성벽 위에서 마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전차가 다닐 수 있게. 성벽 위에서 전차가 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랑 규모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옛날 성과도 아예 규모가 달라요. 바벨론 공중정원에 대한 개념들을 보시면요, 이 건축 규모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규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딱 했는데 내가 끌려와서 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에서 막 이렇게 왔는데 갑자기 뭐 엄청난 게 보여요 지금. 봤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네요? 여기 삼유신의 신전보다 작아. 그럼 사람이 여기 압도되죠. 압도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압도되면 아 이게 맞았구나 라고 그냥 흡수돼버리든가, 대부분이 그랬던 거고, 아니면 난 여기에 절대 흡수되지 않을 거라고 확 튀던가. 그렇죠? 양쪽으로 튄단 말이에요. 그럼 양쪽 다 길이에요? 양쪽 다 길이? 이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 꽤 대단해요. 세상 꽤 대단합니다. 세상 꽤 대단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해요. 하나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라고 제시해요. 이 세상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필요해. 네가 이런 사람이 되겠니? 이런 사람이 되면 네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안정돼서 살 거야. 이런 사람이 돼 라고 요구해요. 하지만 서로 세상은 여러분들 압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이 돼서 세상에서 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죠.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난 원래 이런 사람을 꿈꾸던 게 아니었는데, 원래 이러려던 게 아니었는데, 남들 보기엔 번듯하지만 그 속엔 내가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고 아,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나는 나야. 난 나의 길을 가겠어. 하면요, 세상은 여러분들 그냥 배제시켜버려요. 20살 때 그렇게 얘기한 건 멋있죠. 30살 때 그렇게 얘기해봐요. 30살 때 그렇게 얘기한 건 웬만한 것 같죠. 40살 때 그렇게 얘기해봐요. 세상에 내 자리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냐, 나의 길을 가겠다? 그건 세상에 여러분 자리는 없어요. 세상에서 배제돼요, 그냥. 굳이 안 하겠다는 여러분들과 세상은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배제시켜버리지. 우린 이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죠. 청소년기에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서 세상에 시킨 대로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무슨 대기업에 들어가고 어떤 좋은 직장에 갖고 내가 사회적 위치를 잡고 보니까 아, 내가 원하던 삶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때서야 뒤늦게 그래, 내가 원하던 삶을 꿈꿔보자 하다가 모아놨던 거 이렇게 약간 문제를 일으키든가 아니면 뭐 젊을 때는 난 나야 라고 이렇게 뭐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다가 그렇게 서른 살 넘어보니까 아, 세상에 날 배제했구나. 그러니까 이때 뒤늦게 정신을 차려서 라고 표현을 하죠. 보통은 어떻게든 세상에 내 자리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 원한 인재상이 돼보려고 또 그때 뒤늦게 또 노력하는 우리 양쪽 왔다 갔다 해요. 양쪽 다 답이 안 되죠.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세상에서 자리는 차지했는데 나는 없어지던가 아니면 세상에서 나는 있는데 자리가 없던가 그 사이의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 사이의 답을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그러니까 이 세속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제목을 정했는데 이 세속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슷한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봅시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다니엘이 맨 처음에 하는 건요. 바로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삽니까? 다니엘이 맨 처음에 하는 건요. 동화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딱 나왔을 때 야, 어떻게 해야 멋있어 사실.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딱 나왔을 때 일단 상을 엎어야지. 시각효과가 필요하잖아. 상을 탁 엎으면서 난 이런 우상의 재물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그날 죽으면 멋있겠지. 아 그래? 아 그렇구나. 아, 난 또 몰랐지. 나와 나와 나와. 나도 너희한테 굳이 줄 생각이 없어. 나가. 멋있어요? 순교적인가?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야 될 때가 있어요. 다니엘이 그럽니까? 이 유대를 멸망시킨 원수 바벨론 막 이래요? 아니에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렇죠? 이 3년간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신적 계시도 주셨지만 그가 다른 학생들보다 이 3년간의 공부에서 훨씬 탁월함을 보여요. 그렇죠?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철학, 사회, 정치 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환관장들이 볼 때 어, 얘는 네이티브 같아. 발음이 너무 좋아. 이렇게 바벨론 언어를 배웠어요.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 이 다니엘은요. 열심히 동화됩니다. 그렇죠? 그 언어와 문화, 풍습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런 바벨론 하지 않고요. 그것들을 존중하고 따라가요. 이 환관장이 세운 사람에게, 환관장도 아니고 환관장이 세운 사람에게 이 다니엘이 주여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표현들이 나와요. 젊은 때만 그랬나요? 나중에 총리가 되고는 아, 난 사실은 옛날엔 그랬지만 아니에요. 총리가 되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본문에 표현되어 있어요. 다리오 왕 때는요. 총리 셋을 두어서 그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이 어땠냐면요.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민첩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마음이 참 민첩해. 이게 누가 쓰는 표현이에요? 누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요. 다리오가 보기에. 야 얘는 내가 뭘 안 시켜도 벌써 뭐가 필요한지 알아서 하고 있어. 얘는. 와 얘는 진짜 총리가 셋인데 얘가 정말 내 마음에 들어. 밑에 뭐라고 표현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고 얘기해요. 여기 누구에게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리오에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얘가 다리오에게 뭐 잘못한 게 있는가 책을 잡으려고 하는데 얘가 다리오에게 얼마나 충성되게 하고 마음이 민첩했는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다니엘은 어떻게 일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정말 동화됐어요. 다니엘은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기에 제국에 반대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국의 일원이었고요. 제국을 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총리로 간 거예요. 사실은 마음으로는 바벨론을 혐오하고 막 흉내만 냈다? 아니요. 다니엘은 자기 삶의 일부는요, 자기는 바벨론의 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국민으로서 자기들의 역할들을 되게 잘 수행해요. 다니엘이 동화되지 않았다면 총리 다니엘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꿈을 꾸게 하셔서, 하나님께 그를 강권자로 세우셔서, 사자굴에서 해서 건지셔서 그가 총리가 됐나요? 아니요. 다니엘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됐어요. 바벨론은 다니엘은 첫 번째 동화돼요. 다니엘은 두 번째 타협하죠. 아까 얘기했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안 먹으면 어떡하냐 라고 했더니 다니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 못 먹습니다 이래요? 주님 이 청하원이 당신의 종들을 이게 주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주인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테스트 그게 걱정이시라면 우리 시험을 한번 해보죠. 우리 열흘 동안 내가 채소와 물만 먹어볼 테니까 그 다음에도 마시게 한 후에 그 다음에도 우리 얼굴 비교해 보소서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한테 채식이랑 물만 줘보시고요. 우리가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실까 봐 걱정이시라면 그 다음에 얼굴 보고 생각하셔도 되잖아요. 다니엘이 여기서 신앙 고백합니까? 우상 제물 따위 안 먹겠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타협해요. 타협이란 게 뭐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내 신앙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지금 나한테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는 잘해주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죠. 그렇죠? 의도 자체가 충돌하지 않는데 방법이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의도 자체는 충돌하지 않는데 방법이 충돌하니까 이것을 조정해내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거고 당신이 원하는 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인데 그건 내 신앙 고백에 충돌하는 것이니까 내가 물만 먹고 내가 채소만 먹어도 내가 잘 되는 방법들을 마련해 볼 테니까 열흘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죠 라고 얘기해요. 다니엘은 타협해요. 세 번째 다니엘은 충돌하죠. 이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를 읽었던 본문이죠. 정확하게 그들이 뭘 타겟팅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 신앙과 내 신앙 고백 자체를 공격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 그것을 정확하게 공격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죠. 왜? 이건 나의 나됨이니까. 이건 나 자체예요. 내가 여기서 동화돼버리면 그건 내가 아니야. 그냥 바벨론 신민화 되는 것이. 난 그건 안 해 라고 해서 정말 이건 나야.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라고 하면요 다니엘은 용감하게 부딪힙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린다고 얘기해도요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부딪혀버려요. 다니엘은 이 세 패턴이 고르게 균등하게 조정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바벨론을 따라갈 것이냐? 아 목사님 세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아 세상이 어떠하든 난 주님의 길과 가겠습니다. 세상과 대척할 것이냐? 아니에요. 거기에 정답은 없어요. 이 양쪽의 정답을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강요받는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그 사이에 있는 답을 찾아가야 돼요. 내가 무엇을 정말 지켜야 하고 무엇엔 타협해야 하며 무엇과는 동화돼야 되는지 내가 세상과 배울 것은 무엇이고 세상과 싸울 것은 무엇이고 세상과 협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세상을 무조건 적대시하지도 않고 세상을 무조건 추종하지도 않고 세상과 내가 동등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어떤 부분은 내가 이에게 배워야 하며 어떤 부분은 이가 나에게 그러기 때문에 싸워야 하지만 어떤 부분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함께 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할 때 다니엘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넓게 미치는 사람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할 때 다니엘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지금도 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의 율법을 얘기하죠. 그들이 이 바벨론 제국이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신앙을 알게 돼요. 그럼 다니엘의 대표적인 장면은 다 어떤 장면입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을 황제에게 전하는 장면이에요. 느부갓네살에게 벨사살에게 다리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이고 때로는 그들이 무릎을 꿇고 다니엘 앞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다니엘이 나 하나 살자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그렇게 함으로 이 제국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걸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다니엘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다니엘은요. 정말 지켜야 되는지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핵심이겠죠. 정말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안 싸워요. 그거면 싸워요. 이걸 위한 길은 있으면 타협해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나의 나됨을 갖고 살아가기에 정말 지켜야 되는 코어가 뭔지 내 스스로 인지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같은 얘기지만 적용점을 한 번 더 얘기해 봅시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살 때 처음에 여러분 동화되십시오. 저는 많은 분들이 세상이 나쁘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걸 경험하는 세상은 나빠 이렇게 되게 확신 어리게 세상은 나빠 이런 태도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심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나빠 이게 딱 이렇게 집세요. 왜 어릴 때부터 나쁘다고 그랬어요. 나빠.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 약간 죄송해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약간 나는 공산당이 싫어 톤이 있어요. 전 공산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 그걸 알고 어떤 부분은 장점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존중받을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전체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알아야 진짜 그게 나쁜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나쁘다고 얘기할 때는 그냥 세상은 나빠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논리의 또 하나는 어디 있냐면 좀 이런 건 뭐 몇몇 분들은 그냥 세상이 나한테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나빠예요. 날 불편하게 했어.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맨 먼저 다시 해야 되는 건요. 세상을 배워야 돼요. 세상을 아십니까? 누가 나쁘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을 얘기하려면요. 물론 그 행동 하나 갖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나쁜 행동이야가 아니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전체 패턴을 우리가 알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런 전제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패턴과 이런 성향과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얘가 나쁜 사람이야. 그럼 나쁜 사람이 존재해요. 근데 뭔가 제가 나한테 피해를 하나 딱 줬어. 얘는 나쁜 사람. 얘 행동하는 거 딱 나빠. 그럼 나쁜 사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다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피해 안 주셨습니까? 누구 마음에는 안 드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세상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요. 세상을 배우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세요. 정치를 배우세요. 문화를 배우세요. 경제를 배우세요. 요즘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배우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배우세요. 흐름을 모르는 상태로 저러니까 나빠라고 얘기하지 말고 세상을 배워야 돼요. 세상을 배운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의 평생 함께 갈 파트너예요. 결혼 상대보다 더 중요한 파트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과 평생 사시는 거예요. 이민 가지 않으시는 한 이 현대 한국 사회와 함께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파트너를 이해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대상과. 그렇죠? 그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세상 살아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게 좀 당연하다는 생각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세상 나빠 이러지 마시고. 그러면 결혼을 생각해 보세요. 나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는데 난 이 사람이 누군지는 관심 없어. 알고 싶지도 않고.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걸 못 얻었으면 얘는 나쁜 애야. 그리고 나는 전혀 날 바꿀 생각이 없어. 난 나야.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 결혼할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결혼하면 안 돼요. 그렇죠? 취업해요. 취업하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배우려고도 안 해. 근데 내가 이 회사에서 얻고 싶은 게 딱 있어. 근데 그걸 나한테 안 주면 이 회사는 나쁜 회사야. 근데 나는 나야.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나를 맞출 생각은 없어. 이건 취업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왜 씁니까 도대체. 이건 세상을 살아요. 세상을 살아요. 근데 세상이 어떤지 관심도 없어. 배우려고도 안 해. 근데 세상에 내가 얻고 싶은 건 딱 있어. 그걸 나한테 안 줘. 그럼 세상이 나쁜 거야. 근데 나를 바꾸거나 맞출 생각은 전혀 없어. 그럼 여러분 세상 살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그건 의로운 투쟁이 아니에요. 진리와 함께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건 어떤 면에서 게으르고 완고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뭘 배워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동화되는 걸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적대감을 내려놓으시죠. 세상은 생각보다 좋은 곳이에요. 다니엘은 어느 측면에서 분명히 바벨론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은 여러 가운데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도 많아요. 세상 여러분들 죽은 삶의 기회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배려라는 게 있고 누군가 만들어놓고 이루어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뭘 내려놔야 돼요? 적대감을 내려놔야 돼요. 세상을 이기적으로 소비해도 된다는 마음을 버리세요. 내가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그 마음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왜? 여러분 스스로가 세상에서 배제되게끔 한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세상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동화하셔야 돼요. 바벨론의 다니엘이 동화되지 않았으면 그는 총리까지 가지 않았어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나온 날 죽었겠지. 그게 순교인가? 글쎄요. 두 번째, 싸울 줄 아셔야 돼요. 그게 타협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건 투쟁의 방법으로 싸우는 거건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세상과 내가 세상과 싸우는 방법을 잃어버리잖아요. 내가 세상과 싸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내 자리는 있지만 내가 없어요. 그건 아무런 만족도 없고 아무런 행복도 없어요. 그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여기엔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해요. 길이 있으면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요. 길이 없으면 용감하게 싸워야 돼요. 그렇죠? 이건 정말 내가 나의 나됨이다. 이건 정말 나의 나됨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건 정말 나의 나됨에 해당되는 것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세상과 지혜롭게 용감하게 싸워나가기로 결정하시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저는 좀 편견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윗세대들은요. 윗세대들은 동화는 너무 안 되려고 하고 싸움은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저 윗세대들은 그런 거 되게 잘하셨어요. 정말 정말 이렇게 아무데도 안 가시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술 담배가 있는 곳은 안 가고 그렇죠? 아 어릴 때 친구들도 만나면 자꾸 세속적인 얘기하니까 안 만나고 교회 친구들이랑 놀고 그렇죠? 이건 되게 잘 싸움은 되게 동화를 안 하셔서 그렇지 그냥 와 이건 심하지 않나 이렇게 확 끊어버리셨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세속적인 야망이라고 해서 꺾으시고 그럼 세상에서는 뭐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냥 먹고 살 정도의 일하는 노동 그리고 전도를 해야 되니까 맺는 관계 이 두 개가 전부였어요 사실. 우리 윗세대는 그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랑 인간관계를 왜 맺어요? 다 전도하려고 맺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랑 왜 친해져요? 다 전도할 욕심 전도할 야망 그 다단계적인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실. 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야. 왜 초등학교 동창들이랑 연결해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이 한 번도 안 나가다가 예수 믿으신 분들은 내가 주변 이미 다 전도할 사람 없으면 그 동창에 가서 한 번은 참고 앉아있다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그다음부터 안 나가요. 우리 윗세대는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싸워요. 안 싸워. 아 그런 거는 너무 너무 막 응? 아 너무 답답한 거고 편견이고 왜곡된 거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싸우고 세상에 다 따라가는 거라고 얘기해요. 아무것도 안 써. 아, 상황이 이래서요. 여기가 이래서요. 저기가 이래서요. 이게 저래서요. 이게 저래서요. 싸우질 않아요. 주일 예배를 지키려고 싸워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려고 싸워요? 여러분 중요한 가치관을 지키려고 싸워요? 삶의 태도를 지키려고 싸워요? 안 싸워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들처럼 극단적으로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꼭 싸워야 할 곳에선 싸워야 돼요. 여러분 꼭 싸워야 되는 건 싸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거 좀 다른 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예요? 두 번째 본문의 핵심은 다니엘은 뭘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세 번 하는 기도 시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렇죠? 하루 세 번 문을 열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려는 그 기도 시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간 거예요. 사자굴에 갈 걸 알고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한테는 사자굴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우리는 그냥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 꺾으려면 사자굴까지는 필요가 없어. 그냥 기분을 좀 우울하게 하든가. 그러면 안 해. 응? 그냥 좀 신나는 거 주든가. 그래도 안 해. 좀 바쁘던가. 그래도 안 해. 사자굴 근처에도. 우리는 야, 이번에 한 달 동안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면 그래? 큰일 나겠네. 한 달 쉬어야지. 우린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는 안 싸워요. 그걸 지키는데 좀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내가 꼭 싸워서 지켜야 되는 게 있는데 안 싸워요. 안 싸우고 잃어버린 다음에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돼. 그건 싸워야죠. 그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의 제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꾸 이리저리 휘둘리는 핵심 이슈가 뭔 줄 알아요? 우리는요, 안 싸워야 될 곳에선 싸우고, 싸워야 될 곳에선 안 싸우는 거예요. 배워야 될 곳에선, 이거는 진리도 아니고, 나 자체에 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건 세상살이에서 내가 날 좀 고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승질 머리를 위해서 싸워요. 난 쟤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 회사를 때려치는 한이 있어도 난 쟤랑 부딪힌다. 하나님께 날 인도해 주겠지. 왜? 왜? 안 싸울 때선 싸워. 아, 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일을 시켜? 그런 식으로 일을 시키는 게 죄예요? 네가 아랫사람이잖아. 억울한 윗사람이 되던가. 왜 그가 너의 방식으로 일해야 되니? 네가 그의 방식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혹시 왜 꼭 사장이 사원의 방식으로 일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없어요? 아, 왜 저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악은 아니잖아. 그 방식이 맞대, 본인은. 그럼 배우세요. 배우세요. 세상사를 배우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자꾸 싸워요. 그리고 싸워야 될 때, 아, 내 신앙적 기준에서 이거 안 맞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이건 이렇게 못하겠다. 라는 데서는, 아, 목사님 요즘은 세상이 안 그래요. 누가 몰라. 난 뭐 세상 밖에 사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저한테 무슨 뭐 북유럽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 세상 속에 살아요. 아, 세상이 안 그래요. 상황이 안 그래요. 거기서 싸워야죠. 거기서 싸워야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가치, 신앙, 사람, 문화, 소망, 이걸 위해서 싸워야죠.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내 자신을 유지하는 코어인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뭐가 내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서 지켜야 되는 나인지.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지키고 싸워야 되는 여러분들 자신은 뭡니까? 여러분의 성격이에요? 일하는 방식이에요? 기분이에요? 이제 갔던 살아왔던 삶의 습관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내 욕망이에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나 자신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나 자신이 뭐예요? 이건 정말 나야. 이건 내가 지켜야 돼. 오늘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크게는 예를 들어서 크게는 여러분들의 난 이렇게 살아가겠다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 그건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이거에 어긋나서 하지 마세요. 내 삶의 기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기준. 두 번째, 내가 어릴 때부터 이게 내 진심이라고 가졌던, 이게 내 진심이야, 이게 내 순수한 마음, 이게 나의 진짜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진심. 그치? 그리고 세 번째, 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거야. 난 인생의 방향을 이걸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 난 이렇게 살고 싶어 하고 얘기하는 인생의 뷰. 믿음, 사랑, 소망에 해당되는 것들. 내가 정말 맞다고 믿는 것. 내가 느낀 내 진심과 내 마음. 내가 꿈꾸는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의 방향, 소망.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죠. 그걸 잃어버리면 내가 아니니까.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뭘 얻어봐야 나중에, 아, 난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런 소리나 하게 될 거니까. 그건 지키세요. 그냥 그걸 내가 마음에 기억해야 돼요. 아, 난 이걸 위해서는 어떤 손해를 감내해도 싸운다. 그러면 이게 아니면 나는 배운다.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싸울 것들을 싸우고 배울 것들을 배우고 또 타협할 것들을 타협하며 나 이 삶에 임하겠다고 할 때 이 세상은 여러분을 내쫓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바꿔버리지도 않고 이 세상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파트너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시다. 세 가지. 하나, 그냥 이 설교를 하는 첫 번째 제 동기부여는 여러분한테 세상이 너무 커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되게 엄청나게 커가지고 막 긴장해서 아유 뭐 이렇게 저기 안 따라가면 안 돼 라든가 난 저기 절대 안 따라갈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이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지만 맞춰 살아가야 되는 파트너라고 좀 작아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세상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아니라 우린 자꾸 극단적이야. 세상이 너무 커 보이다가 뭐 교회 오면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뭐 주의 손에 잡히고 막 이렇게 너무 또 그런 그러지 말고 세상은 여러분들 같이 살아가는 파트너십이에요. 그렇죠? 파트너십이라고. 가족 중에 성격 잘 안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죠. 둘 중에 하나예요. 상대를 호재해서 팔 수 있으면 뭐 그 길도 있겠지만 그 정도 마음이 아니라면 그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법을 나도 배워야 돼요. 계속 내가 내 방식만 고집하는 게 그 사람도 힘들 거예요. 둘 다 진리 아니에요. 그러면 저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건 내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족들 가운데는 그렇죠. 그것처럼 세상이라는 존재와 내가 같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같이 사는 걸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리를 배우세요. 세상 사리를. 자꾸 내가 세상을 배제해서 내가 세상을 배제당하면서 이게 진리의 투쟁인 것처럼 자꾸 포장하지 마시고 우리 앞세대가 했던 실수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세상사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이 여러분한테 좀 작아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키만큼 어느 정도? 뭐 전 170cm니까 나보다 좀 작았으면 좋겠다. 68 요만하게 그냥 나보다 눈이 조금 작은 애처럼 아 얘를 어떡하지? 얘랑 잘 지내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작아 보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두 번째 결론은 여러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지키기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교회가 앞으로 한 100일 동안 이 주중 예배에 대한 걸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주중에 하는 큐티, 기도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주중 예배를 세우지 못하면 여러분 아직 의존적인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배에 가야만 은혜를 받으면 아직 의존적인 거라면. 내가 내 일상에서 내가 주중 예배를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주중에 내가 혼자 말씀을 펴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5분, 10분, 30분의 시간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도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그 경험들이 있으시죠. 근데 주중 예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에 대해서 사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산속에 처박히는 금괴가 아니어서 내가 정말 미치는 듯이 철회하고 40일 금식기도 하면 와 금괴다 이렇게 발견하는 것이기보다 내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숨어있기 때문에 내가 반짝이는 모래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사금이 뭔지 내가 삭삭삭 이렇게 걸러내고 조금씩 얻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잘씩 모으다 보면 그렇게 하나하나 사금을 캐다 보면 사금을 채취하다 보면 한참 그러면 금화 하나 정도가 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어디 가서 금괴 막 40일 금식기도 100일 뭐 새벽기도 해도 막 금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그 과정이 비유적이라면 실제로는 그게 어디서 벌어져요? 주일 예배에서 이루어져요? 그렇죠. 주일 예배에서 이루어지죠. 하지만 그게 더 본격적으로 사금 채취라는 관점을 본다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어디예요? 여러분들 개인 기도 시간이죠.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데 아, 하나님께 좀 이런 마음을 주시네. 내가 말씀에 이런 은혜를 받았네. 이런 게 좀 연결되어지네. 이런 게 쌓이다 보면 그렇게 한 달, 두 달 정도 가다 보면 뭐가 생겨요? 하나님 요즘에 나한테 뭘 도전하시는 것 같다? 이게 잡히죠. 그렇죠? 하나님이 저에게 제 수준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봉현아 이렇게 이름 부르신 적 없어. 하여튼 예, 하여튼 이름을 안 부르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봉현아 뭐 이렇게 넌 교회를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런 신정은 없어요. 근데 제가 제 주관적으로는 진짜 맞다는 게 주님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까지는 제가 겸손하게 감히 얘기를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한테 교회를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구나라고 소소소소소소하게 이렇게 조금씩 모여서 지금은 금화처럼 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나가겠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어디서 만들어요? 개인기도 시간에 만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약을 팔면 사셔야 돼요. 우리가 수련회에서부터 크리스마스까지 한 100일 정도 사금으로 금화를 만드는 100일간의 이제 묵상의 시간, 개인 예배의 시간을 좀 해보려고 해요. 같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면 이 기억이 있으시죠? 내가 개인 묵상과 개인 기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주일 예배랑은 좀 달라요. 주일 예배는 좀 한 번이라면 개인 예배와 개인 묵상이 됐을 때는 요즘에 쭉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알 것 같고 하나님과 내가 쭉 같이 살아가는 것 같고 그 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톤을 경험하셨던 분들에게 물어요. 요즘에는 안 그러십니까? 혹시 왜 그러십니까? 왜 안 지키셨습니까? 뭐 얼마나 대단한 사자굴이 있었길래 여러분들 그걸 안 지키셨습니까? 조금 바빠졌다고, 조금 살만하다고, 조금 기분이 안 좋다고. 그러면 그걸 안 지켜서 내가 변하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신앙의 색깔이 약해진 않아요? 그럼 그건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영역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키기로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 설교를 한 두 번째 의도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여러분들 조금은 작아 보였으면 좋겠고, 두 번째, 그러면 신앙을 지키기로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여러분들은 되게 여러분의 신앙에서 관조적이에요. 목사님 요즘에 좀 하나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좀 없는 것 같고요. 요즘 하나님 저랑 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떠나신 것 같아요. 요즘엔 좀 믿겨요. 요즘엔 좀 안 믿겨요. 살다 보면 믿길 날이 또 오겠죠. 우리가 뭐 우리는 약간 도교 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방향이 조금 다른데 우리는 그보다 좀 액센트가 있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고 지켜가고 싸워가고 가꿔가고 우리는 약간 이 액센트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이러네요. 요즘은 저러네요. 그럼 그렇게 관리 안 하시면 거기는 정글이지 절대 정원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면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 다니엘 이걸 했을 수 있었던 제일 큰, 오늘 설교에서는 한 번도 얘기 안 했지만 제일 중요한 얘기. 제일 큰 바탕은 뭔 줄 알아요? 오늘 찬양했어요. 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네, 이렇게 내 설교랑 좀 맞으면 되게 좋아해. 이 편향성인데 뒤에서 한참 울었네. 하나님이 광대하시더라. 아까 찬양의 가사를 보면 계속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다니엘이 불렀을 법한 찬양인 거예요. 그렇죠? 풍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지금 바벨론이 너무 커 보여. 내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은 작아 보여. 근데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어떻게 하시다? 광대하시다. 더 크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보다 이 바벨론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께서 더 광대하시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사실 시들해지는 첫 단추가 어딘지 알아요? 목사님이 제가 요즘에 게을러지고요. 걔가 요즘에 힘들어지고요. 제가 해야죠. 근데 이렇게 보면 시들해진 첫 단추가 어디로 보일 때가 있냐면요.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작아졌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그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로 하나님이 작아 보이죠. 그렇죠? 왕의 칙령이 발동했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 사자굴에 던진대요. 그럼 하나님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하나님은 뭐 하신 거야? 그들이 그런 모략을 짜는 동안 하나님은 뭐 하신 거야? 이 왕이 이런 칙령을 내리도록 하나님이 작고 이 문제는 너무 커서 나를 이렇게까지 코너에 몰아넣을 정도로 나를 하나도 안 도와줬으면 내 입장에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지. 그렇죠? 하나님은 뭐 하신 거야? 예루살렘 성 이렇게 초토화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줄로 묶고 가축처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은 너무 대단해서 세상을 정복했고 하나님의 성전 기물 들어가면 대제사장도 죽어나간다던 그 성전의 기물들은 지금 바벨론 군사들이 줄레줄레 갖고 와서 창고에 던져버렸는데 바벨론 사람 중에 아무도 안 죽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 작고 바벨론 너무 크고 그럼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어요? 다니엘이 정한 뜻은 뭐예요? 이거 안 먹겠다? 아니요. 그 출발점 뭐예요? 하나님은 크고 바벨론이 작다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여러분들이 다시 신뢰해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앞에 내 문제가 작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그래야 내가 이 신앙이라는 것을 지켜나가기로, 이 현실과 부딪히더라도 이 신앙이라는 걸 지켜나가기로 결정할 수 있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서 나의 나됨을 내가 지켜나갈 때 내가 그 속에서 영향받고 밀려가고 변질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을 미치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번째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을 다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겠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계속 커졌다가 작아져요.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면 작아지. 오늘 찬양과 함께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크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살이를 해요 우리가. 그렇죠? 세상살이를 해요. 그런 거 있죠. 결혼이 뭔지 정말 고민 안 해보고 결혼해가지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꾸 싸우고 문제 일으키고 지구복구 하다가 한 6, 7년 되고 7, 8년 되면 그때쯤이면 좀 평화롭게 산다 뭐 그런 스토리들을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서로 조정할 생각을 못하고 막 계속하면 문제가 더 크게 생기고 10년, 20년 가는 거고 막 그렇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음엔 직장에서 이상한 거 같고, 여러분 들어갈 때 직장을 칭찬 안 한 자가 없고 3개월에 직장을 칭찬한 자가 없는데, 이 나라에 내가 아직까지 못 만나봤는데. 근데 거기서 계속 여기가 문제고 나는 아무 문제 없고 이렇게 하면 사실 지속적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고민하고 여기가 문제가 뭐고 뭘 개선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건데,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세상살이를 배우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영원히 평생 사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보내셨어요. 이 세상을 외면하고 잘 알지 못하면 무조건 욕하지 마시고 세상을 배우세요. 저는 세상 여러분들을 물들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세상 여러분들을 물들이지 못하게 하세요. 여러분은 진짜 지켜야 될 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기억하시고 나의 나됨을 기억하시고 무슨 일이 있든지 그것을 위해서는 싸워나가세요. 지켜나가세요. 그럴 때 세상은 그렇게 커서 여러분을 휘두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세상과 살아가는 파트너가 되고 내가 세상 속에서 때로 세상의 도움과 영향을 받지만 또 나도 세상에 선한 영향과 도움을 미치는 함께 살아가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평생 살아가야 되는 회상과 좋은 화해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십니다. 주광대하시네?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좀 커 보이시는 계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크신 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요즘에 제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이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근데 내가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작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붙잡겠사오니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품불에서 건지신 것처럼, 이 왕의 만찬 앞에서 이것들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한번 살리셨던 것처럼 나를 도우시고 이 문제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대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습니다. 세상을 배제하려고 살려고 하면 세상에 배제돼버린 내가 힘들고,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면 원하지 않는 삶에 던져진 것 같아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자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막막함이 다니엘의 것이었음을 제가 기억하고 위로받기를 소원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다니엘의 막막함들이었을 것이고 총리로 살아가면서도 동일했을 것임을 제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 혼자 갖는 막막함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갔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했다는 것을 제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고민했는데 나는 고민하지 않고 놓아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냥 세상을 따라가 버리거나 그냥 세상을 무시해 버리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앞에서 내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끝까지 고민하기로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저희가 혹시 싸우지 않아야 되는 곳에서 싸우다가 정작 싸워야 될 싸움을 못 싸우고 있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그 어리석은 삶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사를 배워야 되는 곳에서 배우게 하시고, 그냥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적응해야 되는 곳에서 적응하게 하시고, 내가 세상 사리를 배울 수 있도록, 싸움을 멈출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싸워야 되는 것을 못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싸웠어야 되는데 지켰어야 되는데 못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가 싸울 수 있는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살 수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 싸움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한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고백이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신뢰하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보다 주님께서 크심을 고백합니다. 내 문제보다 주님께서 크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상황이 두렵지만 이 상황보다 하나님께 더 크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저와 함께 하셔서 저에게 갈 길을 가르치시고 저한테 모자란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200원대 받은 마음이 저한테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깊이 뿌려내리기를 소원하오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과 싸우며 때론 배우며 살아길 서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